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실 베드로후서 후반부에는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가 참 어지럽고 또 시험에 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이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만약 재림하신다고 하면 벌써 오셨지 이제까지 이게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다른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사는 것을 자꾸만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읽은 11절부터 16절에서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두 가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했던 권면은 마음과 기준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했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정거함도 없이 힘써서 살아야 되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더디 성취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런 자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이 15절 중간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썼냐면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더디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리고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사도 바울이 썼고, 더불어서 마지막 종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쭉 썼습니다. 쭉 바울이 썼던 내용들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나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만 너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너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간접적으로 다른 역할을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무슨 역할이냐면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시작 때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도들이 받아서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신약성경을 보시면 사도들이 쓴 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사도 요한이 쓴 책, 뭐 요한 계시록이든 요한 1, 2, 3서든 요한복음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 사도들이 쓴 책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책들을 인용해도 되거든요. 그런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베드로가 그런 건 언급하지 않고 누구의 글을 인용했냐면 사도 바울이 썼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늘 주장을 하잖아요.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 왜 그렇게 주장을 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험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닌 걸 다 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누가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심지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길거리에서 하드를 물고 다녀도 다 목사인 줄 알고 있다고요. 거기다 대고 제가 나는 목사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 증언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집까지 이렇게 사도가 맞아?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의 글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간접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하튼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나만 너에게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여러 사도들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도 너에게 설명하고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베드로나 바울이 썼던 글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16절 중간에 보시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 몽땅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는데 그걸 억지로 풀다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끔씩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 목사님이 교만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성경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해석도 말씀해 주셨죠. 근데 사실은 해석을 말씀 안 하셔도 비유만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쉽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해석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비유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닫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베드로가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엉뚱한 데 관심을 자꾸 두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말씀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자꾸 딴 길로 해석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고 뭐 진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 풀고 이래가지고서는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부분에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설명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 또 일이 더디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런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오해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너희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지 않으면 너희 멋대로 생각하고 너희 멋대로 해석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은 없죠. 사실 뭐 없지만 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많이 먹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억지로 풀다가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억지로 풀지 마라. 억지로 풀지 마라. 그래서 억지로 풀지 않으라는 게 권면이고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풀어서 제멋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여기저기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적인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릴게요. 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잘 경험하는 겁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이 있다가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부분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은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 모르는 부분들은 두 번째로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리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해도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보았습니다. 미분적분 문제가 나왔어요. 쳐다보면 아는 문제인가요? 모르는 문제인가요? 모르는 문제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 수학 문제 못 풉니다. 제가 여러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건 내가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 이게 정확히 알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혼자 고민을 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부분 아니야 이건 혼자 고민하면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르는 부분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깨달을 수 있는 거지 혼자 붙들고 고민한다고 이게 생각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돼요. 잘 분별하는 능력.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어서 이 동네 음식점에 가서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갈비탕을 먹다가 제가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손님이랑 같이 간에 먹고 있는데 저는 거의 다 먹었고 저랑 같이 간 그 목사님은 절반쯤 드신 다음에 그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맛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아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군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밥을 옆으로 치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을 불렀어요. 사장님 오셔서 이렇게 아 이상한데 상할 리가 없는데 그러고 나서는 한 숟가락 먹어보시더니 맛이 조금 시큼한데요. 새로 내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여튼 감사하게 먹었다고요. 먹기는 돈도 안 내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성도들이 모든 음식을 다 잘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잘 만들면 좋지만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 숟가락 먹어보고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하거나 누군가 성경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저거 좀 이상한데 아니면 저건 온전하게 잘 해석했는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안 나가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혼자 묵상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서 좋은 선생을 찾아서 만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한 좋은 선생은 우리 교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니다.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거 대답해드리고 모르는 건 뭐 이거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듣고 억지로 해석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서는 짜맞춘 것을 어떻게든 쫓아다니다가 결국 나도 망해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본면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말씀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본면한 거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를 향하여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에 대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세 가지를 본면했습니다. 이게 해결책인 거죠. 이걸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게 해답인 겁니다. 첫 번째 본면은 마음을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 이 땅을 바라보지 말아. 두 번째는 그럼 이 땅을 완전히 하찮은 곳으로 여기고 다 팽개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적인 삶을 살 때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힘쓰고 또 더디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도록 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허투루 해석하지 말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말고 억지로 끌어붙이지 말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에 대해 성숙하고 잘 배우는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라. 이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때때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때들이 있죠. 늘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자꾸 좀 이상한 모습이 되려고 하거나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자꾸 허튼 소리를 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적용해 보셔서 온전하게 분별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의 지식만 갖고 살아갔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늘 가까이 하게 하여셔서 언제든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외우는 사람 또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을 때에 때로는 사탄이 이것조차도 이용해서 우리를 악한 길로 끌고 가려 하는 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